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추위와 또 눈으로 얼어붙은 땅에서 조심스럽게 운전하면서 걸어서 이 새벽제단을 깨우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의 팔로 안아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눈길이 얼어붙고 미끄럽고 추운데 오늘 또 새벽 기도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또 한 주 시작하면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밧다마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야곱이 드디어 14년간의 기나긴 처가 20년간의 처가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자신을 사위로 삼아서 두 딸을 준 장인이었지만 동시에 자기에게 줄 품삯을 10번이나 변복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장인 라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야곱의 자식들은 계속 늘어났고 재산도 계속 불어났습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야곱에게서 위협을 느끼고 노골적으로 야곱을 박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먼저 장인의 딸인 두 아내를 설득하죠.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으면 이 아내들은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오신 간증을 막 아내들에게 열심히 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간증이야말로 파워풀한 설득입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남편이 권위를 세우려면요, 아내한테 월급 봉투 갖다 주고 막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간증이 있으면 가정의 권위가 씁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요, 그 아버지의 말을 아내와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야곱이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가족을 설득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제 거느린 식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종에다가 양떼들 다 갖고 가면 막 수백 명의 식구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출발입니다. 17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마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자 보세요. 야곱은 장인 라반의 눈을 피해서 가족과 재산을 몰래 챙겨가지고 떠납니다. 게다가 이게 참 딸 다 소용없어요. 그냥 이 딸 라헬은 그냥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까지 빼가지고 훔쳐서 떠납니다. 야곱의 생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떳떳하지 못하게 몰래 떠난다는 특징입니다. 20년 전에 처음 고향을 떠나 이 하란 땅으로 올 때도 몰래 야반 도주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처자식도 있고 재산도 많은데 이제는 거꾸로 야반 도주하게 생겼어요. 고향을 떠날 때 야반 도주에서 왔는데 이제 여기서 한 일가를 이루었는데 다시 야반 도주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라반과 야곱이 20년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데 참 사람이 만나질 때보다 헤어질 때 더 잘 헤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이 제3자들은 함부로 판단을 못하는 것은 친한 사이일수록 당사자들만 아는 복잡한 사연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상처를 많이 줍니다. 아마 우리가 제일 상처 많이 주는 게 부모, 자식, 또 부부간의 상처를 많이 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보면 특징은 자기가 받은 상처는 다 칼같이 기억하는데 준 상처는 거의 기억을 못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부부가 이혼할 때, 동업자들끼리 갈라설 때 이렇게 좋게 갈라서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야곱과 라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라반이 외삼촌이고 장인 아닙니까? 그러나 이 라반의 탐욕은 야곱을 사이로 보지 않고 돈 벌어주는 그냥 수단으로 봤어요. 야곱도 그런 라반을 장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착취하는 이기주의자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가 딱 걸려놓으니까 이 두 사람 사이가 아주 그냥 팽팽한 긴장관계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20년이나 지나서 이 견디다 못한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냥 몰래 야반 도주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튀었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라반과 야곱을 놓고 볼 때 둘 다 남을 잘 속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양쪽 따로 불러서 인터뷰해보면 둘 다 할 말이 참 많았을 거예요. 시어머니 말 들으면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며느리 말 들으면 며느리가 불쌍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관계에 특히 야곱과 라반 같은 관계에서는 둘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사랑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비판하는 게 빠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도주를 했죠. 22절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왜 이 큰 무리가 도망가는데 3일이나 걸려서 라반이 알았을까요? 이게 라반의 자승자박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평소 이 야곱을 경계해가지고요. 한 3일 정도 되는 떨어져 있는 거리에 야곱을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3일이나 지나서 이 소식을 파악을 한 거예요. 자기가 친 덫에 자기가 걸린 셈이죠. 어쨌든 라반이 분노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야곱한테 잘못한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이놈이 인사도 안 하고 떠날 수 있어?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찹니다. 23절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마 야곱과 그 무리들은 아마 정상적인 스피드로 천천히 갔겠죠. 양떼들과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가니까. 그러나 라반의 이 무리들은 다릅니다. 엄선된 장정들을 거느리고 무기를 들고 빠른 말을 타고 이제 팍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라반이 야곱의 도주 소식을 들은 것이 3일 뒤였으니까 바로 추격하기 시작했다 해도 야곱이 떠난 지점까지 이르는데 3일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야곱이 또 3일 길을 간 뒤겠죠. 그래서 이 정상 속도로 가는 야곱을 따라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라반 일행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주 미친 듯이 말을 몰았을 것입니다. 라반은 거의 이성을 잃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네 인생살이가 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속고 속이고 내가 준 상처보다 남이 준 상처를 더 곱씹으면서 상대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밤잠도 못 잡고 죽기 살기로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결국 라반의 추격대가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근데 라반이 야곱을 바로 덮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7일 밤낮을 그냥 막 달려오느라고 라반의 추격대도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게다가 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가지고 이동하는 야곱의 일행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뭐 급할 거 없지 않습니까? 밤에는 어차피 다 자는 것이고 그래서 라반도 그날 밤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야곱을 공격하기로 하는데 그날 밤 꿈에 그 잠깐 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연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자, 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라반아 가서 너 잘잘못 따지지 말라. 야곱이 잘했든 잘못했든 네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라반의 속을 다 꿰뚫고 계셨어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잘잘못을 꼭 밝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아니고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히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라반은 지금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뭔가 일을 저지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가리게 되면, 잘잘못을 가리게 되면 결국은 둘 다 상처받고 원수가 돼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덮어두라고 하십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야곱 그 롯의 목자들이 싸울 때도 아브라함도 할 말이 많았지만 가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형제자매끼리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너무 잘잘못을 따지려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어른은 그냥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도 더 많은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히 걱정합니다. 그래도 내가 바로잡지 않으면 저놈을 누가 사람 만들겠어. 이 문제를, 이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누가 사람 만들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라반을 하나님이 분노에 차서 뭘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라반의 칼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억제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라반이 야곱과 대면하는데 이제 기가 반쯤 꺾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꽉 누르고 계셨어요. 안 그랬으면요, 만나자마자 한 대 치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르고 나서 야곱을 만나니까 이제 태도가 달라져 있어요. 그렇지만 할 말은 다 해요. 25절, 26절 시작.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반은 속에 쌓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기는 꺾였지만 따지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은 읽고 나서 적용은 막 잘 못해요. 라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너 왜 몰래 도망갔느냐? 너하고 남과 함께한 생활이 20년인데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야반도주하느냐? 게다가 왜 내 딸들을 칼든 강도같이 그냥 억지로 끌고 갔느냐? 그런데 이거 사실이 아니죠. 라반의 딸들이 야곱이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서 아버지가 너무했다 그러면서 기쁘게 남편 따라 나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라반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역사 왜곡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무슨 판단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진리를 왜곡하게 돼 있어요. 27절, 28절 계속해서 왜곡이 계속되는데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건 완전 거짓말이죠. 뭐 진짜 알았으면은 라반이 그 환송 그렇게 했겠어요?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잔치를 보내면서 곱게 야곱을 보냈겠습니까? 아마 분노와 비판과 공격과 견제로 절대 안 보냈을 거예요. 괘씸죄를 적용해서 야곱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라반은 지금 자기를 아주 나이스한 사람으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의 죄인의 본성이에요. 상대는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고 우리 자신은 굉장히 막 미화시킵니다. 정의의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네가 나로 하여금 내 손주와 딸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사이는 밉더라도 손주랑 딸들한테 그래도 정상적인 굿바이 인사는 좀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행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근데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야곱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 아니죠. 이 무슨 일을 저지를 줄 모르는 교활한 장인 밑에서 빨리 탈출한 거는 야곱 입장에서는 결코 어리석은 일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 남에게 강요하거든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괘씸한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이 괘씸해요. 피장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끼리의 그 갈등을 보면요. 이렇게 누가 옳고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은 하나님이 100% 옳으시고 우리가 틀립니다. 그러나 인간끼리의 갈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10% 20%라도 이쪽에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나만 피해자라고 자신을 미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라반은 압도적인 병력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야곱 일행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라반이 착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라반도 느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 편이라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셨어요. 지금 야곱은 꼼짝없이 라반 추격대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기 쉽상이었는데 그 직전의 타이밍에 이 꿈을 통해 개입하셔서 라반을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 추측컨대 이 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두려움과 권위로 라반을 압박했을 것입니다. 이거 거역했다가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라반을 억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위기도 지켜주고 계세요.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해하려는 적들을 미리 막아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보호막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랑 얘기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의 마음을 붙드셔서 여러분을 향한 이 공격의 칼날을 하나님께서 딱 누그러뜨려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는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늘 부족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야곱이 라반보다 선에서 이런 축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죄인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다 상처 주고받는 인생이거늘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분노를 내려놓으며 남을 정죄하는 마음 내려놓으며 서로를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패닉하지 않고 주님의 보호막에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